사죄와 배상, 거리낌 없는 양심.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반드시 사죄하고 배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거나 누구에게 폐를 끼쳤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죄하거나 배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해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사람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쉽게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이 강팍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기 어려운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사과하고 배상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어느 형제는 자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를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사죄한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사죄한 것이 오래전이고 심지어 여러 해 전에 일인 사람의 양심은 필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주 남에게 득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병들었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람에게 사죄한 것과 현재 시간과의 간격을 보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길다는 것은 영 안에서 빛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떨어진 시간의 간격이 짧고 최근에도 사람에게 죄를 사죄한 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살려면 감각 있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의 감각에 있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정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죄하거나 배상해야 합니다.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만 범한 죄라면 사람에게 사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형제나 자매님을 막론하고 그의 범한 죄가 사람과 무관하고 하나님께만 범한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할 뿐 사람에게는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이 원칙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죄가 사람에게 범한 죄입니까? 또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남에게 폐를 끼칠 때에는 어떻게 사죄하며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잘 알려면 여기에 인용된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6장의 속건제.
속건제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한 면은 레위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면은 레위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은 소소한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6장은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사람에게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득죄한 사람에게로 가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6장의 속건제에서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누구에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린 마땅히 그에게 가서 처리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처리하고 사람 앞에서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가 득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인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레위기 6장의 속건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범한 몇 가지 죄들.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진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모든 죄는 다 여호와께 범죄한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문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물질에 있어서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는 그 사람과 깨끗이 처리해야만이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에 대해 분명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사람에게 범한 여섯 가지 죄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첫째는 남의 물건을 맡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건을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여러분이 고의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두고 안 좋은 것들을 돌려준다면 그 속에 괴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남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더욱이 충성스럽게 보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남이 맡긴 물건을 잘 보관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를 위하여 보관할 능력이 없다면 보관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이 맡았다면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불충실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도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당 잡힌 것이나 매매에 있어서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전당 잡힌 것에 있어서나 매매에 있어서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엄격히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강도질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들 가운데서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도질하는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탈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위나 권세를 빙자하여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탈취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넷째는 이웃을 늑봉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나 세력으로 남을 늑봉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를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는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이것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합니다. 있는 것을 얻게 하고 많은 것을 적게 만들고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모두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본래 얻은 것을 얻지 못했다 하고 많은 것을 적다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사실을 부인하는 괴사인 것입니다. 남의 잃은 물건에서 여러분이 편의와 이익을 취하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물건을 줍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운 물건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마십시오. 물건을 줍지 말아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는 일은 더욱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 옳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는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물건으로 인하여 거짓말하거나 맹세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모른다 하고 보았으면서 보지 못했다고 말하거나 분명히 있으면서도 없다고 말하는 것 등의 거짓 맹세는 다 죄입니다.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것은 모두 물질적인 면에서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기본적인 것을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남의 물건은 언제나 남의 물건입니다.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무릇 이상에 언급된 일에서 사실을 부인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모두 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의의 행위와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을 돌려보내되, 이 돌려보내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속건죄에는 두 방면, 곧 하나님 앞에서의 만회와 사람 앞에서의 돌려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회되기만 하면 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람 앞에서 돌려보냄이 필요합니다.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레위기 5장의 속건제는 물질에 있어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돌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6장에 언급된 범죄는 물질적인 면에서 사람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단지 제사로 만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돌려보내야만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을 돌려보내되 라고 말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모든 것들은 모두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돌려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겠습니까? 그 본문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여기에 세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물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뿐더러 적게 돌려보냈어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물건을 항상 여러분 집에 둔다는 것은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본물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둘째는 본물을 돌려보내야 하되 본물의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왜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까? 원칙은 여러분이 넉넉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돈이나 물건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대가대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간신히 어떤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책을 인쇄하는 것처럼 좌우 상하에 충분한 여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너무 빠듯하게 행하지 말고 관대하며 넉넉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5분의 1을 더하기는커녕 심지어 본래의 5분의 1조차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죄를 자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이 일에 있어서는 당신에게 죄를 범하였으나 다른 일에 있어서는 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제가 당신에게 득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게 득죄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죄하려 한다면 이렇게 빠듯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사죄할지언정 적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더러 죄를 범하라고 했습니까? 남의 물건을 돌려보내려면 덧붙여서 보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가고서 그렇게 조금만 갚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넉넉히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채통 있게 일을 해야 하되 죄를 자백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의 채통을 지켜야 합니다. 장부를 계산하듯 죄를 자백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죄의 자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자기 죄를 통쾌하게 자백해야 하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자백할 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과 남의 몫을 계산한다면 그것은 실로 그리스도인이 행한 일답지 않습니다. 본래 저는 화가 안 났었는데 당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시인하지만 당신도 당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계산하는 것이지 사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죄하는 것이라면 좀 듬뿍 주어야 합니다. 사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반드시 좀 관대해야 합니다. 여유 있게 그 일을 처리할지언정 인색하게 사죄하지 마십시오. 사죄하거나 배상할 때에 5분의 1을 더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특죄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임을 알므로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초신자들은 사람에게 특죄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이익을 취하겠지만 결국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빼앗은 것은 5분의 5이지만 돌려보내는 것은 5분의 6이어야 합니다. 빼앗을 때에는 아주 손쉬웠지만 돌려보낼 때는 본물을 돌려보내야 할 뿐더러 더욱이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런 사죄와 돌려보내는 일은 일찍 처리할수록 좋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만일 여러분의 능력이 닿고 또 그 물건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죄가 드러나는 날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지연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사죄나 배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연할수록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빚을 얻을 때 즉시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돌려보내야 할 것은 그날 즉시 보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올바른 길을 가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 계속 이익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기본적인 원칙은 항상 남의 이익을 탈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탈취하는 것은 모두 합당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남의 이익을 탈취하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득죄한 것을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올 것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죄하거나 배상한 후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5장의 속건제는 물질에 있어서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리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6장은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의 문제를 처리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면에서 잘 처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 사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처리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가 사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물질에 있어서 사람의 해를 입힌 자는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 돌려보내야 하며 그런 다음에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사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얕은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이익을 탈취하고 남에게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람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라면 마땅히 돌려보내야 하고 이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토록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5장을 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과 레위기 6장에서 말한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 말한 것은 완전히 물질에 있어서의 불의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은 전적으로 물질에 있어서만의 불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의 홀이는 물질적인 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또한 불의를 뜻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 사이의 일, 즉 형제 자매님 사이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제단에 드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이 생각남은 곧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많은 때 이런 일에 있어서 성령은 합당한 생각과 기억력을 여러분 안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 결코 그 생각을 한쪽에 제쳐놓거나 단지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생각나는 즉시로 깨끗이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면 필경 여러분이 그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에게 행한 불의는 물질 방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에게 득죄하여 무슨 불의한 일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물질에 있지 않고 원망 들을 일에 있습니다. 초신자 형제 자매님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득죄하고도 죄를 자백하지 않고 사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하고 한숨을 내쉬기만 하면 여러분은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고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갈 길이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불의를 행했거나 그에게 득죄하거나 상처받게 한 일을 범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을 참소하지 않고 다만 아유 그 사람 또는 아유라는 소리를 내기만 해도 여러분이 드린 모든 것은 연락될 수 없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내쉬는 것으로 족합니다. 결코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숨을 내쉴 이유나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에게 탄식할 여지를 남겨두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길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은 전부 쓸모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나 누가 여러분에 대해 탄식을 한다면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물은 하나님의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서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은 이 길을 보았습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형제와 더불어 화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곧 여러분에 대한 형제의 진노를 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가 만족할 때까지 가서 배상하거나 사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5분의 1이나 10분의 1을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화목의 문제입니다. 화목의 의미는 곧 상대방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요구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득죄하고 불의를 행했거나 그의 마음의 평강을 잃게 했거나 그로 여러분이 불의하다고 느끼게 하거나 그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길은 끊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잘났다고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단에 드린 모든 예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 때 여러분은 먼저 형제에게 만족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요구를 하든지 힘이 닿는 대로 그를 만족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해 하기를 배워야 할 뿐 아니라 형제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엄숙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에게 특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형제나 자매님에게 함부로 특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구에게 특제했다면 자연히 여러분은 심판 아래 떨어져서 회복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여러분이 어느 형제에게 불의를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여러분을 송사하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라는 말은 실로 좋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아직 길에 있고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그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고 길에 있을 때 급히 그와 사화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나 그가 여기에 있지 않게 되고 길에 있지 않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떠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사화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가 여러분과 아직 길에 있을 때, 모두가 거기 있을 때, 아직 말할 기회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급히 그와 사화하십시오.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고 형제들이 서로 죄를 자백하는 문도 영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길에 있지 않아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후회하는 형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기회가 있고 모두가 길에 있는 틈을 타서 급히 그와 사화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내일 살아있을지 또는 자신이 내일 살아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와 사화하는 것은 아직 길에 있을 때를 틈타야 합니다. 한쪽이 길에 있지 않을 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심각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멋대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을 다행히 여겨 오늘을 틈타서 연기하지 말고 급히 형제와 사화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을 원망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사화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여전히 사람의 말로 말씀하십니다.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홀이를 갚는다는 말에 대하여 저는 성경 해설 방면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주의하지 않고 실행 방면만을 주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관심은 장래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가르치거나 우리가 어떻게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주님이 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장래에 갚으려 하지 말고 오늘 사화하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길에 있을 때에 사화하고 장래 아닌 오늘 갚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래 처리하려고 남겨두는 것은 계산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적인 것을 배상하고 사람에게 득지한 것에 대해 사죄하기를 진지하게 배워야 합니다. 자주 배상하고 자주 사죄하십시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우리가 틀리지 않는 한 결코 형제 자매님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에 있어서 남에게 책망 들을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남들이 틀렸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원망하는 것을 상관치 않고 옳다고만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실행할 때에 주의할 점 몇 가지.
첫째로 여러분이 득죄한 범위에 따라 죄를 자백해야 할 범위가 결정됩니다. 극단의 길을 가거나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십시오. 지나칠 때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만일 개인에게 득죄하였다면 개인에게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득죄하고서 개인에게만 죄를 자백하는 것은 미흡한 것이고 그 반대로 개인에게만 득죄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득죄한 범위에 따라 죄를 자백해야 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개인에게 득죄한 것을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간증하고 싶을 경우 그것을 형제 자매님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죄하거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단지 득죄한 범위에 따라 행하면 되고 그 범위를 넘지 마십시오.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죄를 자백할 때 자기의 체면이나 유익을 위해 무엇을 감추지 말고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때로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잘 강구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이 다만 어떤 일에서 그에게 죄를 범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비교적 복잡한 상황을 당할 때에는 체험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통해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로, 배상에 관하여 때로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과 배상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배상할 힘이 없을지라도 배상하고자 하는 뜻을 표할 마음은 있습니다.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갚아드릴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 제게 관용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능력이 미칠 때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넷째로, 구약 성경의 명령에 의하면 여러분의 배상을 받을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또 그에게 배상을 받을 만한 친척도 없을 경우에는 배상할 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원칙에 따라 본인이 살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친족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에게 친족이 하나도 없다면 교회에 맡길 수 있습니다. 만일 돌려줄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본인이나 관계자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교회에게 주는 것이 편리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사죄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 사죄할 기회가 없다면 같은 원칙으로 교회에게 이 사실을 시내야 합니다. 다섯째로, 죄를 자백할 때 양심의 참소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사죄할 때 항상 양심의 참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을 씻는 주의 피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방면으로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청결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많은 죄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사람에게 득죄하였든 어떤 일에서 사람에게 득죄하였든 반드시 그것을 깨끗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단에게서 지나친 참소를 받지 마십시오. 여섯째, 죄의 자백은 질병의 치유와도 관계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자백한 결과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의 방해로 질병이 발생합니다. 만일 죄를 서로 자백한다면 질병은 제해집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이 사죄하는 것과 배상하는 것을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청결함을 계속 보존하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득죄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한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해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사람 앞에서 진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래야만이 양심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강건해야만이 영적인 길에서 진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